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을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젯밤 우리는 송년 미사를 거룩하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몸은 성하고 마음은 메인데 없이 기쁘게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사장 모세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너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빌어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보통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해야 뭔가 예, 복을 주신다. 아멘 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죠. 예,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주체가 누구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개신교 목회가 되는 그거는 맞고 이제 아멘 그만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누가?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내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체는 하느님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누구에게?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주님 제단 앞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날로 치면 사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라고. 그래서 오늘 강론은 힘이 있습니다. 왜? 보통 때는 맨날 신자들에게 잔소리하고 뭐 하라고 계명 지켜라, 왜 주일 미사 빠지느냐 이렇게 했지만 이 신년만큼은 사제에게 정말 축복의 어떤 복만 줘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내용에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게 누군가 넓게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 뿐만 유효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봉헌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의 신앙을 이끄는 또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의 신앙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축복,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고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똑같은 특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가 내린 복이 자녀의 축복에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 즉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을 하면 하느님께서 그대로 실행하겠다라는 이 복음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의 어떤 삶,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을 내리는, 가정에 복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실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심리학자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만 마디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면 과연 영혼을 살찌우는 말인가, 아니면 의미 없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말인가, 내가 한 말 가운데 나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10년 동안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기죽게 하는 말을 하거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잔소리가 이루어진다면 축복의 그 은총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을 많이 하면 그 가정 안에 축복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자녀들에게 축복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마라. 왜 그러니? 안 돼. 넌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것밖에 못해?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주의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잘못된 길로 갈까봐 때로는 반대의 언어도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축복과 평화를 빌어주는 역할이 거의 9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평화를 빌어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단순히 가장으로서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제가 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유사한 특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가정 안에 복을 내리는 또 다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온 가족이 봉헌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많이 계시지만 집회서 3장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말과 행동으로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을 튼튼하게 해준다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내리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가정 안에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행한 일도 참 많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 인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얼굴을 돌리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주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 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뵙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얼굴을 올바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시리라. 유대인들은 항상 만나면 샬롬, 평화를 빌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인간 사이에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전쟁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적대관계를 만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의 시대에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을 우리 마음속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청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가 청하는 바를 오늘 이 거룩한 미사 동안 우리의 지향을 주님께 바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